네,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됐습니다. 창이 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창이 안 떴네요. 찾아볼지, 아, 떴습니다. 떴습니다. 아직 입장을 안 하시겠죠. 혹시 공지를 못 보신 건 아니겠죠. 현재 한 명 시청 중. 그레이스방님 반갑습니다. 차코노미님 반갑습니다. 차코노미 시연님 반갑습니다. 진동이님 어서오세요. 이선혜님 반갑습니다. 붉은 논리 반갑습니다. 아, 현재 16명이 시청 중입니다. 5시 1분이 됐으니까 시작했습니다. 형강님, YD님 반갑습니다. 벌써 16명. 네, 첫 번째 곡지는 정광훈 미통당 박멸하자. 제가 왜 정광훈 미통당이라고 써놨냐면 미통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려고 하니까 정광훈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막 기다렸다 다시 구정물 들고 딱 있다가 지지율 올라갔다 바로 끼얹어 버려. 와, 이건 천재야 천재. 이런 재주가 있을 줄이야. 기특한 사람입니다. 네, 화면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것도 재주면 재주인데 그런 재주가 있을 줄이야. 네, 키높이를 카메라를 잘못 조정한 것 같아요. 대충 100으로 하고. 네. 이형림님, 괴선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미통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니까 정광훈이 미친 듯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미통당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집권할 생각이 없어. 보수 세력들이 다 이 집권할 의도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전혀 권력을 잡을 의도가 없는 게 아니고 세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명박근혜는 뭐냐? 이명박근혜는 엄밀하게 말하면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 쪽에 이 가만히 봐도, 아무리 봐도 인물이 없으니까 빌려준 거죠. 트럼프도 마찬가지. 트럼프 보수 아니야. 그냥 보수인 척 하는 거야. 원래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넓은 의미에서 보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진지한 의미로 말하는 보수는 아니고 그냥 원래 우리가 보통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다 보수로 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도 보수고, 그렇긴 한데 진정한 보수가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지갑 주운 거죠. 진보 쪽에서는 절대 안 끼워주니까 보수 쪽이라 붙은 거죠. 카메라 각도를 약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의 본질을 보자. 사람들은 흥신이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러고 있는데 정치의 본질은 신엘리트와 구엘리트의 세력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의 군부, 박정희 군부 세력도 6.25 때 그리고 월남전에서 활약한 사람들이 왜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냐. 그 사람들이 월남전에서 뭔가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민주화다 뭐 이런 얘기 아니고 핵심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 대학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을 때 전 국민이 그 고등교육을 못 받았던 시절에 군부가 그나마 이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뭐 경제인들도 세력이 없었어. 재벌도 그때 막 탄생하는 시점에 제대로 된 재벌이 없었어요. 그때 뭐 혜태재과, 롯데재과 이런 게 있었는데 끈 팔아서 막 수천억 벌었다 해서 막 엄청난 재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혜태가 야구단을 만들고 막 그래서 엄청난 재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매출액을 보니까 얼마 없어. 아니, 요즘 혜태가 1년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혜태가 1980년대 프로야구 개막 때 혜태가 1년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액수를 따져보니까 아주 적은 돈이더라고요. 그때는 혜태 하면 엄청난 재벌인 줄 알았어.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 쌍용 메리아스, 뭐, 삼보기업, 뭐, 청보 핀토스. 이런 기업들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냥 구멍가게야. 그만큼 이, 그 당시에는 기업 세력도 형편없었고, 군부 세력 외에 세력이 없었죠. 그래서 신엘리트와 구엘리트의 권력 교체 작업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 구엘리트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이제 구라는 거죠. 함물 갔어. 이 사람들은 실질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엘리트가 범 IT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범 IT 세력의 그 우두머리기, 예를 들어 기술자, 판교에서 돌아다니는 그 IT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 일배축 많아요. 바글바글해. 특히 이공계 출신들, IT 기업에서 근무하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일배야. 이런 사람들은 실질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엘리트가 아니에요. 구엘리트. 이미 스스로 구엘리트가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신엘리트냐 구엘리트냐는 자기 포지션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보수 꼴통에 가담하면 그게 구엘리트고, 진보 세력에 가담하면 신엘리트죠. 그 사람의 특징을 딱 보면 친구를 사귈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구엘리트고, 그냥 부하가 많아. 친구 사귈 필요 없어. 부하가 많은데. 심지어 자기 부인이나 가족까지 부하로 쳐,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부하가 있기 때문에 친구는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놈이, 스스로 고립되는 행동을 하는 놈이 보수 꼴통이야. 진보는 이제 아직도 겸허한 자세로 친구를 사귀려고 그러고, 세상은 넓은 곳이야 하고,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 붕덩 뛰어들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냐 지느냐는 장교단이 강해야 돼요. 장교가 누구냐? 이 범 IT 세력 중에서 누가 장교냐? 그 IT 기계를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이야. 삼성도 IT 기업인데, 삼성 뭐 SDS 이런 뭐 반도체 뭐 전자 이런 그 기업인들은 보수 꼴통이야. 그렇지만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진보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그 새로운 유행이 있고, 새로운 트렌드가 있고, 새로운 이슈가 있고, 새로운 뉴스가 있고, 새로운 패션이 있는데, 그런 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엘리트라는 것이, 그게 그 사람들 신엘리트야. 왕년에 그걸 했던 사람은 구엘리트라고. 그래서 진보와 보수라고 그러는데 이데올로기는 대부분 가짜고, 핵심은 신엘리트와 구엘리트의 싸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보 안에도 구엘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진중권 이런 사람. 이 사람 좀 떴어. 좀 떠다 보니까 이제 동료에 대한 의리가 없고 자기 혼자 살려고 동료를 무시하는 거야. 조국을 국이라고 불러. 야 국아 이런다고. 지가 뭔데. 나는 장관을 국이라고 부르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의리가 없는 거죠. 왜? 떴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중권도 젊었을 때는 뭐 아웃사이더라는 패거리를 만들어서 한 7, 8명이 몰려다녔다고. 그때는 자기를 집단의 일원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혼자 이제 날뛰는 거지. 왜냐 떴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졌다. 그런 얘기고. 미통당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더 오를 곳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긴 이유는 아직도 배가 고프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쪽의 단점이 뭐냐면 역량이 부족하다. 부동산 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막 쩔쩔매고 있잖아. 우리 쪽의 장점은 배가 고프다. 뭐 그런 거죠. 배가 고픈 사람이 동료 의식이 있어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막 깍둑대는 사람은 배가 부른 사람이야. 이명박, 박근혜, 안철수 다 자기 혼자 원맨쇼 하는 거지 동료를 챙길 줄 몰라요. 관심도 없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뭐냐, 제가 보는 국뽕이에요. 국뽕.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환바들은 아니고 한국이 좋아 이러는 게 아니고, 한국이 이 잘 나가는 데 대해서 이 자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엘리트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또 구엘리트는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막 북한 김정은에 대해 좀 쩔쩔매는 경향이 있어. 근데 신엘리트는 정은이 저 녀석 밟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김정은 아주 만만하게 생각해. 저 북한의 돼지,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옛날처럼 이인영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만 해도 80년대 학번 세대들은 오히려 북한을 높이 평가했어요. 70년대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야 북한 쟤들은 뭔가 역량이 있는가 보다. 우리가 뭔가 북한에서 배울 게 없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 젊은 신엘리트들은 김정은을 돼지로 보죠. 생긴 것도 돼지고 하는 짓도 돼지고 멍청해. 그러니까 옛날을 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조직은 항상 생장점이셔야 되고, 군대로 말하면 장교단이셔야 되는데, 새물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 그게 신엘리트고, 단지 이 엘리트라고 해서 신엘리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뽕 유행어를 만드는 사람이 이 국가주의자는 아니에요. 단지 자부심 있는 세대고, 이 야심만만한 사람들이고, 한국의 그 성장세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느끼고, 야, 내가 여기 이 물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리를 잡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엘리트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다음 곡지는 문재인의 반격.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정광훈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정광훈을 풀어줬냐고. 사법부 풀어준 거예요. 누가 불법 집회를 허용했냐고. 사법부가 허용한 거야. 미친 새끼들이죠. 근데 정치라는 것은 긴 호흡으로 가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간다. 잘해도 욕먹는 게 정치고, 잘못해도 욕먹는 게 정치고, 경제를 잘 살리면 부동산 값이 올라요. 부동산 값은 한 10년 있다 갑자기 팍 오르는데 꼭 우리가 짓거나 몰라. 이제 경제를 살리니까. 김영삼 때는 경제를 망쳤기 때문에 안 올랐고, 노태우 때는 노태우가 집을 너무 많이 지어서 안 올랐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IMF 극복하느라고 정신없었고, 노무현 때 이제 경제가 회복되니까 집값이 올랐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집값이 한 10년 정도 안 오르다 갑자기 한 번씩 올라요. 그러니까 10년치를 한꺼번에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다. 잘해도 욕을 먹고 잘못해도 욕을 먹는데, 중요한 것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거 아니에요. 욕하는 것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욕하는 것도 화풀이인데, 화풀이 하면 뇌화가 풀려났으니까 됐어. 화가 화풀이로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럼 해결된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막 정권에 대해서 화풀이를 한다고 우리가 막 쫄보고 그러면 안 돼요. 화풀이 하세요. 문제 욕해, 욕해, 욕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만만하게 보이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 값이 올랐다. 그래서 국민이 화가 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부동산 값이 오르면 세금이 많이 거치고 국가에 유익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주머니 돈이, 주머니 돈이 삼지 돈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열패감이라든가, 위화감, 뭐 이런 거죠. 누구는 배가 부르고 누구는 개고생이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조중동이 그런 걸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업자들과의 게임에 정부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옳은 판단을 해도 욕을 먹고 잘못된 판단을 해도 욕을 먹는데, 욕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만하게 보이면 씹힌다는 거죠. 그때는 완전히 아웃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이 좀 뜨고 있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처럼 화끈하게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 고구마 발언보다 사이다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 이런 민심이라는 거죠. 안철수처럼 시류에 편승해서 일시적 유행에 휘둘리면 국민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저 인간 만만하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비전을 제시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여론이 올라갔다 내리든 그냥 누드껍질 안 해야 돼요. 여론조사 지지율 좀 떨어졌다고 막 호들갑 떨고 난리치는 애들은 등신들이야. 좀 떨어지면 어때? 다시 올리면 되지. 이명박도 10%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한 40%까지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런데 1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래 예측을 잘해야 돼요. 다음 곡지는 진정성이라는 것은 원래 없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국 부부 정경심을 모함한 그 어떤 일베충이 일베 사이트에다가 악망문이라는 걸 올렸어요. 이 악망이라는 게 뭐냐면 교도소 용어예요. 일베 놈들이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보니까 악망을 잘 알아. 그런 용어 아는 사람 잘 없어. 그런 악망을 아는 사람은 깜빡이 한번 가본 놈들이야. 일반인들은 몰라. 그래서 이게 일베 용어가 되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사제문을 쓸때 악망 하나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사제문을 사제문 이렇게 안 쓰고 악망문이라고 쓴 거죠. 요즘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그렇게 썼어. 하여간 이제 이 페이스북에 하는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일베충들이 일베에 올린 악망문은 진정성 없는 거짓 사제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건, 진정성 있는 진짜 사제문은 우주 안에 한 개라도 있을 거 없어요. 진정성 있는 사제문은 없어.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사람 마음은 하루 12번도 더 바뀌어요. 예를 들면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가 있다고 치자. 부인이 술 깨고 난 다음에 항의하면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빈다고 사죄를 잘하는 사람이 100% 또 재범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사죄를 초스피드로 하는 사람이 초스피드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범죄를 안 저지를 사람은 사죄를 잘 안 해. 나 같은 사람은 사죄 잘 안 해. 그래서 재빨리 사죄하고 용서받고 또 죄를 저지르고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인간의 마음을 하루 12번도 더 변하는 게 때문에 자기 마음 자기도 몰라. 자기가 사죄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사죄해놓고도 내가 진짜 사죄했을까? 내 사죄가 진정성일까? 진정성 없는 걸까? 이게 나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 건데 어떻게 남들이 남의 진정성을 안다는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옛날에 미통당이 박근혜 때 엄청 사죄해놓고 상황 바뀌니까 다시 친박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지금 김종인이 또 사죄하고 다니는데 조금 있으면 또 친박으로 돌아가. 얘들 운명이에요, 운명. 누가 운명을 벗어날 수 있겠어. 그럼 김종인이 우리는 이제 뭐 박근혜하고 결별했다. 이게 다 거짓말이야. 이 진정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게 그 불가능해요. 그거 안 돼. 물리적으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표가 안 나오는데. 표가 어디서 나오냐? 경상도에서 나오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박근혜하고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통당이 무슨 사죄를 해도 그것은 진정성이 없는 가짜 사죄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사죄한 것은 중국으로 진출하려고 이제 한국부터 한국 찍고 중국 가자 이거죠. 간번에 중국이 미국하고 수교하거든. 키신저가 중국 갔네? 큰일 났어. 빨리 중국 가야 돼, 우리도. 미국이 키신저가 중국 갔대. 우리도 중국 가자. 근데 한국 찍고 가야지. 이거라고. 왜 일본이 박정희한테 돈을 줬겠냐고. 중국 가려고. 중국 가는 징검다리가 필요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한국에 사죄한 게 아니고 중국에 사죄한 거예요. 일본은 한국에 사죄한 적이 없어. 단지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징검다리가 필요했을 뿐이야. 이걸 진실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사죄가 진정성 있는 사죄일까? 진정성 없는 사죄일까? 혹시 일본의 지식 있는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일본 사람 중에 진정성 있는 사람도 좀 있지 않을까? 이건 개떡 같은 소리라고.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중량 전략이죠. 일본의 사죄를 받으려면 일본하고 중국을 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일본이 한국에 사죄해. 그럼 일본과 중국이 친하게 되면 우리한테 이익일까? 손해예요. 그 덩신짓을 우리가 왜 해. 일본이 한국에 사죄하면 한국이 손해예요. 일본이 한국에 사죄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한국이 이익이야. 우리는 일본하고 중국 사이를 갈라놔야 돼. 이간질을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사죄하지 마. 그래 계속 개겨. 계속 개겨. 죽을 때까지 개겨. 대륙으로 오지도 마. 중국 쪽으로 쳐다보지도 마. 이렇게 이제 이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한테 자꾸 한국에 사죄하라 그러는데 사죄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친하고 굉장히 곤란한 일이죠. 그거 안 돼. 막아야 돼. 이 전략으로 생각해야지. 무슨 얼어 죽을 사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물론 사죄 용서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로 얼굴을 묽혔을 때 다시 이 대화를 하자. 사죄를 해야 대화가 되죠. 사죄를 안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돼. 그래서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이 보통 보면 구조론의 그 법칙에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 등 뒤에 있는 사람을 밟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을 밟고 중국하고 연결하려는 거고 북한은 남한을 밟아버리고 중국하고 연결하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일본은 일본의 관서지역이 관동을 밟아버리고 미국과 연결하려는 거예요. 미국은 남쪽에서 왔어. 그래서 미국 배가 필리핀에서 와서 그 일본의 나가사키인가 뭐지? 하여튼 그 까먹었는데 일본 항구에 들러서 물하고 쌀을 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에서 LA로 가려면 반드시 일본의 나가사키의 항구에 들러서 식량을 싣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일본 남부 지역이 일본 북부 지역을 밟아버리려고 한 게 일본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북한은 남한을 밟아버리고 남한하고 이 중국하고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하다가 스탠스가 꼬인 거예요. 너무 이간질하다 꼬였어. 그러니까 중국의 전략에 북한이 속은 거지.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막 북한에 아부를 했어요. 러시아가 북한에 우리 트랙터로 보내줄까?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우리 철강 보내줄까?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경쟁시켜서 북한이 양쪽에서 떡을 쥐고 룰루랄라 콧노래를 불렀죠. 그 대신 남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밟아버리려고 냉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휴전선이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마찬가지로 영국도 아일랜드를 밟아버리고 항상 자기 등 뒤에 있는 세력을 밟아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일본을 밟아버리는 거지. 근데 옛날은 힘이 없어서 못 밟은 거고 지금은 힘이 좀 생겼으니까 일본을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혐한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게 해결이 안 돼.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막 일본이 사죄하면 우리가 다시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개쿠나. 그래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일본이 민주화가 되어서 민주당이 일본에서 집권당이 되면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이 사실 그 자민당이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래서 항상 보면 일본의 서쪽이 동쪽을 밟아버릴 때 일본이 잘 나갔다는 거죠. 그 한국은 일본을 밟아버려야 잘 나가는 거고 북한은 남한을 밟으려는데 오히려 지가 밟혔죠. 그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그 전략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뭐 사람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눈물 쇼 흘리고 아 사전도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사죄가 되고 개코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사죄를 받고 용서를 하는 것은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거지. 그 자체는 인간은 하루 12부터 더 변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사죄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환경을 바꿔놔야 돼요.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굴복을 안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부에서 악망문을 쓰면 그 형기를 깎아줘요. 그 왜 깎아주냐? 아, 사죄했으니까 반성했으니까 깎아준다. 착각이에요. 아니, 판사가 바보냐고. 판사 바보 아니야. 판사 똑똑하다고. 판사가 그 형량을 깎아주는 것은 사죄를 해서 깎아주는 게 아니고 굴복을 했기 때문에 깎아주는 거예요. 다시 뭐 사죄문이라도 쓴 사람이 그것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안 쓰는 사람은 진짜 꼴통이야. 왜냐하면 사죄문 그거 지가 쓰는 거 아니에요. 교도소마다 그 사죄문 쓰기 전담사가 있어. 깜빵에 가면 그 안경 하나 쓰고 와서 글 좀 쓰는 사람한테 아, 김형 나 사죄문 써야 되는데 한 줄 부탁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깜빵 오면 굉장히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야, 대학생들 깜빵 가면 구타를 당하지 않을까? 아니야. 대학생이 왔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사죄문 대필 부탁합니다. 그거 다 남들이 대신해 주는 거라고. 일배충이 그것을 IQ가 안 돼. 일배충이 무슨 사죄문 써. 다 교도소마다 그거 써준 사람 있어. 영치금 받고 그 뭐야 참기름, 고추장, 참깻잎 이런 거 몇 장씩 통조림 받고 대신 사죄문 써주는 거야. 그 대학생 출신 운동권 죄수가 교도소에 가면 대환영이 대환영. 그래서 어차피 사죄문을 본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사죄문 쓴다고 해서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들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굴복을 받아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사죄문이라도 쓴 사람은 요만큼이라도 그 봐줄 이유가 있습니다. 사죄문도 안 쓴 새끼가 있어요. 그런 새끼는 콩밥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형을 때리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형을 때리는 게 아니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의 편으로 끌어들여지는 거예요. 사죄문을 썼다는 것은 일단 기가 꺾였고 굴복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 거죠. 그 없이는 장발장이라도 죄가 없어도 반사회적인 자세를,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구속해놔야 돼요. 방법이 없어. 이게 통제 가능성의 관점이다. 거짓이라도 사죄문이라도 쓰라. 이 말은 아베가 한국에 대해서 거짓 사죄라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어차피 아베는 진심으로 사과 안 해. 거짓 사죄라도 하는 게 증거가 남으니까 아베가 사죄할 때 사진 딱 찍어놨다가 이 사죄했잖아. 지난번에 사죄해놓고 왜 또 태도를 바꿔? 이렇게 이제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베한테 사죄하라는 거지. 어차피 아베가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은 1도 없다. 만약 진심으로 사죄했다고 하더라도 5분 후에 태도를 바꾼다. 그게 역사의 법칙이고 일본과 한국의 전략적 구도의 차이라는 거죠. 지정학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일본이 진정으로 사죄하려면 일본 뒤에 나라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일본을 둘로 쪼개서 일본 관동과 관서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일본 관서가 일본 관동을 밟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일본이 살아납니다. 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 꼭지는 경항모 건조. 또 이게 뉴스가 나오니까 막 댓글 잔치가 벌어졌어. 근데 보니까 다 헛새 대기, 헛새 대기. 다들 신났어. 항모 전단을 꾸려야 된다. 그러고 경항모 소용없어. 핵잠수함 열차 건조하자. 그러고 막 난리야 난리.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진지하게 보자는 거예요. 항모 그거 있어서 뭐할 거야. 항모 있다고 전쟁 못 이겨요. 지금 미사일 시대지. 항모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자체가 항공모함이에요.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인데 항모가 왜 필요하냐고. 이거는 무력시위로 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럼 우리는 무력시위로 해야 되냐. 보수 꼴통들은 자꾸 60만 대군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군비를 줄이고 모병제로 가고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이래야 양성평등도 되고 나라가 제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병제로 가고 군대 숫자를, 병사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 군축 합의를 해야 된다고. 지금 당장 김정은하고 군축을 해서 북한 군대도 100만씩이나 필요 없잖아요. 10만으로 줄이고 남한 또 한 육군은 10만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려면 경항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핵잠수함하고, 아니, 핵잠수함하고 핵추진 잠수함이, 핵폭탄을 실은 잠수함이 아니고 핵추진 잠수함하고 경항모가 있어야 우리가 이 북한과 이 군비 감축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군비 감축 제한을 하면 보수 꼴통들 들고 일어나서 국군이 인민군을 못 이긴다 하고 개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항모를 가지고 핵잠수함을 보유하려는 진짜 이유는 남북 군축회담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용이다.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해야지. 뭐 항모 전단이 있어서 중국하고 전쟁하고 일본하고 전쟁하고 개코나 전쟁을 해. 전쟁하면 안 됩니다. 멍청한 그 전쟁 마니아들이,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또라이들이, 또라이들. 제정신이 아니야. 항모 전단 필요 없어. 단, 이 군축회담을 앞둔 대한수단의 장악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비대해진 군부 세력을 찍어내려고 이제 이 허르쇼프가 수소폭탄도 만들고 서포터팅커도 띄우고 그렇게 한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경항모를 하나 가져야 북한과의 군축회담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 이런 얘기죠. 네. 다음 곡지는 일본의 혐한이 존재하는 이유. 일본에 주재하는 프랑스 특파원 필립 메소메르가 아베 정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는데 어차피 직격탄을 날려봤자 한국 독자나 보지 일본 독자들은 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일본 신문에 나오고 일본 독자들이 봐야 의미가 있지 한국 신문에 나오고 한국 독자들이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여튼 그 필립 메소메르가 한 이야기는 박정희는 독재자고 독재자의 사회적 합의는 무효라는 거죠. 사회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표면화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고 그리고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몰랐어요. 위안부가 있다는 걸 몰랐어. 그 당시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이런 것은 수십 년 걸려서 계속 갈등을 갖고 가는 게 맞다. 이게 프랑스 기자가 한 이야기. 이게 과거에 박정희 때 해결되었다.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과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합의했다 해도 그 당사자가 합의를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원래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권이 합의했다 혹은 뭐 국민이 합의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당사자가 합의 안 하면 그만이지. 아무 의미도 없는 개소리죠. 그래서 일본이 왜 혐한을 하는가? 그건 한국, 일본을 고립시켜서 지배하려고 일본이 일본을 치는 거예요. 일본 사이 내전이라고. 트럼프도 마찬가지. 누군가 있는데 얘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립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게 딱 막아놔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수 골통들이 북한과 대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남한 안에 딱 가두려는 거예요. 즉 한국인들이 대륙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한반도 안에 딱 가둬놓으려고 보수 꼴통들이 계속 북한과의 대결을 주장하는 거죠. 가둬놔야 지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막 돌아다니면 지배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 지배받지 않으려면 외부와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일본이 이 개항을 하기도 전에 동경만의 흑선이 출현하기 전에 일본 지식인 수천 명이 유럽에 가 있었어요. 왜 가 있었나? 왜 남부 나라 가 있냐? 막부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당시 일본에는 거주지의 자유도 없고 사생활의 자유도 없었기 때문에 막부 꼬라지를 안 보려면 일본을 떠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 남부 지역에 조슈와 사쯔마 지역의 그 사무라이들이 다 외국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막부에 잡혀가면 존나 질 수 없어. 그 당시 이제 조슈와 사쯔마는 토요토미의 세력이기 때문에 뭐 계단을 신고 다니는 게 금지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억압이 있었다고. 그래서 칼을 차지도 못하게 막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무라이 신분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아 막부 꼴보기 싫어. 그래서 유럽으로 튄 거죠. 그래서 외부와 연결해야 힘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중국하고 연결하고 러시아하고 연결하고 대륙과 연결하려고 하니까 보수 꼴통들이 그걸 차단하려는 거죠. 제 나대지 못하게 가둬놔라 뭐 이런 시입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자국민을 가둬놓으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남한을 가둬놓으려고 이 대결 척동을 벌이다가 자충수에 걸려서 자기가 가둬버리죠. 그죠? 이 정도 이야기하고 다음 곡지는 기안84 해프닝. 근데 제가 사실 이 기안 만화를 안 봤어요. 왜 안 봤냐면 만화를 너무 못 그려. 근데 그림체는 또 괜찮아. 이 기안84의 그림체가 굉장히 좋은 그림체예요. 근데 못 그려. 사람 얼굴이 구분 안 돼. 그래서 댓글창을 보면 어떤 네티즌이 아 누가 누군지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겠다 하니까 나는 알아보겠는데 니는 왜 못 알아보냐 눈이 썩었냐 니 눈알이 삐었다 그러고 막 서로 네티즌이 댓글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못 알아보겠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캐릭터 분명히 그림체는 굉장히 멋진데 신선하고 산박하고 이게 독특한 그림체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 그림체야. 뭔가 포스가 있는 그림체라고. 근데 못 그려. 굉장히 이 매력적인 그림체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못 그릴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아저씨야. 하여간, 그래서 제가 기안84 복학왕인지 패션왕인지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그림을 너무 못 그려. 만화가는 일단 그림이 돼야 돼.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이말년이에요. 이말년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림 못 그린다는데 아주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그게. 이말년 그림은 딱 봐도 그, 누가 누군지 인물 구분이 되잖아. 사람 얼굴 구분이 된다고. 그것만 돼도 성공이에요. 근데 이 기안84가 이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사고를 쳤다. 그 사고 치는 수단이 뭐냐면, 어린 척, 젊은 척, 순진한 척, 순수한 척, 어린애가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순진하게, 순수하게 막 잘못을 저지른다고. 예를 들면, 백인 어린 아기가 있다. 근데 흑인 보모가 오면 울어요. 왜냐면 흑인 얼굴 처음 봤거든. 어린이 순수한 자세인데 어린애가 운다고 누가 어린애를 나무라겠냐고. 기안84, 난 어린애야. 난 귀여운 어린이 까꿍. 이러면서 막 사고를 치는 거야. 그렇고 누가 욕하면 나 어린애잖아. 나 용서해줘. 나 귀엽잖아. 나 귀여워. 막 이러고 있어. 완전히 어린애 행동이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한방 맞아야 돼. 근데 구조론에서 옛날부터 그 예술가들이나 연예인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져야 된다. 그러나 윤서인 이 새끼는 안 돼. 이 새끼는 조져야 돼. 새끼 나쁜 새끼고. 기안84하고 윤서인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서인은 나쁜 놈이고, 기안84는 굳이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최근에 그 문제가 된그 사건은 좀 심했어요. 심했는데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게 이제 네이버에 올라와도 되는 만화냐. 요건 조금 시비할 꼬투리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쪽에 써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상호작용 과정에서 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술가들은 이 자기를 마루따라 삼아서 그 계속 사회의 상호작용 총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일을, 그것이 사회적 역할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윤복희라는 가수가 처음으로 그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미니스커트가 입은 행동이 옳으냐, 그러냐, 옳으냐, 그러냐, 온갖 빗방울을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안84가 사고를 쳤는데 저게 해도 되는 행동이냐, 안 해도 되는 행동이냐 하고 막 입방을 짓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도구로 자기를 희생시킨 거야. 나를 희생시켜서 대한민국 안에서 말이 많아지게 만들자.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렇지만 맞아야 돼요.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안84는 자기 자신을 씹기 좋은 껌으로 만들어서 전 국민이 기안84를 씹도록, 껌처럼 씹도록 만들었어. 어쨌든 유명해져서 명성을 얻었으니까 유명세를 치려야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일단 예술가는 좀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기안84의 얍삽한 어린애 전략, 어린애인 척, 순수한 척 하면서 사고치기. 이게 하나의 캐릭터고, 그, 기믹이라고 그러죠. 기믹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게 자기 밥 벌어먹고 사는 수단이라고. 그럼 기안84가 TV에 나오려면 뭐좀 떠야 되잖아. 뭐라고 씨부려야 된다고. 그래 분량이 나오지. 그럼 뭔가 사고를 쳐야 돼. 옛날에 일기쓸 게 없으면 그릇 하나 깨고 오늘 그릇을 깼습니다. 참 잘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기 쓰잖아. 그 일기 한 장 쓸 때만 사고나 쳐야 되는 거야. 그 기한 84도 TV 한번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사고를 쳐야 돼. 안 그러면 뭘 가지고 TV에 나올 거냐고. 자기가 뭐 농구철 선수처럼 농구를 잘했다. 뭐 강호동처럼 실험을 잘했다. 뭐 누구처럼 축구를 잘했다. 뭐 안정환, 뭐 강호동 이런 사람들은 다 과거에 한 가락씩 하던 가락이 있잖아. 근데 기아는 만화가인데 뭐 할 게 뭐 있냐고. 그래서 나는 사고치기 전문. 뭐 이런 쪽으로 기믹을 잡은 거죠.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해를 할 건 하면서도 잘못된 데 대해서는 비판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넘어가야지 꼭 기한 84를 배제하자. 이렇게 배제의 전략으로 가면 안 되고 상호작용의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만 윤서연 새끼는 범죄자는 범죄자를 방치하는 게 공범이에요. 그래서 조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댓글에 어떤 글인지 보겠습니다. 네, 어리부리한 척 말썽 부리는 캐릭터, 이게 이제 기믹인데 자기 캐릭터를 그렇게 정해놓고 오늘 또 말썽 부려서 불량 뽑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기한 84 요게 틀림없이 말썽이 된다는 걸 알면서 참지를 못한 거야. 한방 맞아야 돼요. 네, 필립공이 여왕 남편으로 살아서 자존감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얘기예요. 필립공이 영국 여왕의 남편이 됐는데 이게 또 그 세계적으로 그 뭐라 그러나 팔불출 직업이에요. 직업 자체가 팔불출이야. 그러니까 당신 직업은 뭐죠? 내 직업은 팔불출. 이게 필립공의 직업이라고. 그래서 팔불출 행동을 해야 돼. 팔불출이란 뜻이 뭐냐? 여덟 가지로 못 났다. 나는 여덟 번 욕을 먹어야 된다. 하루에 여덟 번씩 욕을 먹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욕 먹을 짓을 하는 거야. 그래야 존재감이 있지. 왜냐면 여왕만 계속 카메라 따라다니고 여왕 남편은 쟤는 뭐지? 저 아저씨 누구야? 자꾸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고. 아까부터 저 아저씨 여왕 뒤에 따라다니는데 뭐지? 가방 들이냐? 운전기사가 아닐까? 조수인가? 자꾸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혹시 여왕님의 조수입니까? 혹시 가방 들이에요? 자꾸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 나도 좀 존재감이 있어야 되겠어. 팔불출 전략으로 가자. 난 팔불출. 칠불출 가지고 안 돼. 팔불출이라야 돼. 그래서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또 이 팔불출 전략을 가고 있다. 네. 질문에 기한이 TV에 안 나오면 안 될까요? 그것은 시청률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안 나올 거예요. 네. 왜 꼭 그런 캐릭터야? 그런 캐릭터 항상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캐릭터 있어 왔어. 시청률을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죠. 그런 캐릭터를 다 없애버리면 시청률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에 좀 관대해져야 돼요. 그게 구조론의 근본적인 원칙이다. 제가 기한 84 만화를 하나도 안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고를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꼭지는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는 이게 옛날 구지화상이라는 선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은 뭔가 누군가 질문을 하면 이 하나로 제압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탁 하면 아, 저 뭔가 있나 보다. 아, 대단한 것 같아. 아, 이게 참 대단해 하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손가락 하나 세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맞죠. 근데 굳이 화상이 손가락 하나 세웠다는데 엄지를 세웠겠죠. 이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하다 하는 거는 이건 몰매 맞을 짓이고 이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다. 근데 이제 동자가 따라하는 거예요. 행자가 이제 시중을 돌다가 또 누가 와서 질문하면 이런 짓을 하다가 큰 스님한테 들켜서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죠. 그때 이제 스님이 동자에게 동자야, 행자야, 막내야 하고 부르니까 손가락이 없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불교에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동자가 갑자기 깨달았다는데 깨닫기는 개뿔 깨달을 리가 있나. 말이 그런 거죠. 깨달은 걸 하자. 그냥 그래야 이 이야기가 기록될 것이고 남아있을 것이니까 만약 그래도 동자가 못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주겠냐고. 다시 말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야기 살아남은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살아남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깨달은 걸로 하자. 그런 얘기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글피담 깨달았다는데 깨닫기는 개꿀아. 그냥 깨달은 걸로 하자. 그렇게 이제 그래야 이 책이 팔리니까 책장 사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구조론은 이 구지선임이 손가락을 잘라버렸듯이 마이너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테이블 위로 올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테이블 위로 자꾸 올라온 게 생태, 뭐 진정성, 유기농, 신토부리, 웰빙, 뭐 천년, 성찰, 녹색 타령. 자꾸 테이블 위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매주가 너무 많아졌어. 신토부리, 유기농, 천년, 이것도 해축이 바쁜데 무슨 웰빙에다가 뭐 계속 유행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테이블 위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 오히려 그 권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태든 천연이든 유기농이든 이게 권력화되면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뭐 생태 타령, 성찰 타령, 진정성 타령 이런 담론들이 사이비 종교가 돼 있어. 이런 아이디어들이 처음 테이블 위로 올라올 때는 참신했지. 재치가 있었지. 재미가 있었지. 그래서 나도 한동안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근데 좀 식상했잖아. 이제 좀 새로운 단어를 발굴하라고. 언제쯤 생태 타령 아직도 생태냐고. 내 생각해보면 20년 전에도 생태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생태하고 있어. 이제 뭐 동태든 명태든 바꾸자고. 그래서 진정성이든 유기농이든 다 좋은 말인데 이런 단어가 권력화되면 그게 괴력난신이다. 언어의 권력을 만들면 안 돼요. 진실의 권력이셔야지 말장난으로 어떻게 재미 보려고 하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신토부리, 웰빙, 뭐 천년, 성찰, 녹색, 유기농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너 아직도 그 얘기 있었냐? 유행 지나갔어. 새로 뜨는 유행을 이야기해야지. 옛날 유행을 왜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면박을 주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나 단어나 아이디어들이 테이블 위로 계속 올라오는 건 제가 안 막아요. 그러나 그걸 붙잡고 계속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굳이 선임이 손가락질을 확 잘라버려야 돼.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44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네 불교인데 잘해요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게 일화가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짜 손가락 자른 게 아니야. 확 잘라버리지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뭐냐 구함을 확 찔러버려. 귀에다 대고 하! 이렇게 어떤 소리를 지는 할자를 중국어로 할이 어떻게 발음되지만 중국어로 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선임은 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막대기로 대가를 때려 이렇게 탁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선임마다 그 기술이 하나씩 있어. 기믹이 하나씩 있다고. 나는 이걸로 조지겠다. 나는 이걸로 조지겠다. 나는 할로 조지겠다. 다 그 하나씩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손가락 팍 잘라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그냥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결단을 내려야 어떤 맥락에서 했는 얘기 잘 모르겠지만 이 정광훈은 밟아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위협을 세워야 돼요. 이 한 번씩 날 잡아서 푸닥거려야지 너무 기강이 해이해졌어요. 국가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정부가 존재하는지 국민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찰해야지. 마지막으로 남은 꼭지가 구조론이 오로 설명되는 이유인데 44분이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쭉 했던 이야기지만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존재해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여기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다는 것은 이 존재가 나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 존재가 나의 에너지를 막을 정도의 파워가 있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아 있는 거야 아 있구나 아 있네 이러지만 실제로는 이 때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아요? 정원이 아니에요. 타원이에요. 근데 절대 정원이 되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건 이렇게 돌면 왠지 정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 그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태양을 타원으로 돈다는 것 자체를 납득을 못 했어. 타원으로 돈다면 하느님이 실수했나? 하느님이 콤파스를 잘못 돌리다가 삑살됐나? 하느님 바본가? 하느님 왜 이렇게 띠라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내가 하느님, 모든 행성은 타원 궤도가 있다는 걸 밝혀버리면 하느님이 띠라다는 게 덜통나버리면 어쩌지 지옥 갈까 무서워서 발표를 안 했어. 근데 굉장히 많은 천문학자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럴 리가 있나? 설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케플러가 발표하기 전에는 다들 그 입단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심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타원으로 돈다는 것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계속 밀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잡아당기고 실험하고 막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1년에 4m씩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계속 변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은 우주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라는 것은 그 상호작용의 개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그 건물에 에어컨이 안 돌아서 체온이 너무 올라갔어요. 너무 더워졌어.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것은 이제 원인과 결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원인과 결과로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를 단순히 비교해보면 돼요. 어떤 뭔가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은 그냥 사건이라 치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딱 비교하면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일단 너클볼을, 투수가 너클볼을 던진다거나 혹은 메시가 바나나킥을 잔다거나 이렇게 공 휘어져 간다고. 공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공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공은 더 많이 휘어집니다. 그 아마추어 투수들을 위한 연습구가 있는데 공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공은 대중 던져도 휘어져 가. 그 동영상에 나오는데 대중 던져도 커버로 가는 그런 공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 자체의 성질에 따라서 똑같이 타격을 해도 어떤 공은 휘어져 가고 어떤 공은 똑바로 간다는 거죠. 일단 화살에 깃이 있으면 똑바로 가는데 깃이 동그랗게 말려있는 깃이 있어요. 그건 더 동그랗게 가요. 다시 말해서 깃이 없는 그냥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누워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간다고. 그럼 공기저항을 받아서 멀리 못 가는 거죠. 깃이 쏘면 똑바로 가는데 대신 흔들려요. 테일링이 걸려. 화살이 똑바로 날아가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날아가. 그래서 깃이 있어도 이게 똑바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깃이 있는데 이렇게 말린 깃이 있어요. 이게 몽고활인데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깃이. 그래서 총알처럼 소총에 있는 강선처럼 그걸 라이플이라 그러는데 라이플처럼 화살이 돌면서 가. 이렇게 돌면서 가는 화살이 제일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화살이다. 그냥 화살. 무게 중심이 잡힌 화살. 뒤에 깃이 있는 화살. 깃이 나선형으로 꼬아져 있는 화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대상 자체의 내재적인 질서에 따라서 완전히 이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원인과 결과 이것만 가지고는 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왜 똑같은 화살인데 이 화살도 화살이고 저 화살도 화살인데 어떤 화살은 휘어져 가고 어떤 화살은 옆으로 가고 어떤 화살은 누워서 가냐고. 그걸 알려면 그 화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 먼저 그 의사결정이 일어난 범위가 있어야 돼요. 일단 이걸 탁 던졌는데 잘못 던져서 이거 앞대가리만 날아갔다. 아니면 이 뒤까지 따라갔다. 아니면 뒤에 뭐 하나 더 붙어갔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대상이 작용하는 범위 그 자체를 확정해야 된다. 그것이 구조론을 말하면 질. 그럼 어디가 질이냐 하면 결합되어 있는 게 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던졌을 때 따라가는 게 질이라고. 그럼 흙을 던졌다 하면 흩어져 버리잖아요. 안 따라가는 거지. 근데 돌을 던지면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던졌는데 이것만 싹 날아가고 두꺼운 안 날아갔다. 이렇게 하면 되죠. 둘 다 이렇게 따라가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갔느냐를 결정하는 게 질이고 그 다음에 그 운동을 시작이 어디냐. 코어가 항상 있어요. 그 시작점을 특정하는 게 입자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의 변화를 특정하는 게 힘이고 근데 사실은 이제 질자 힘 요 셋에서 끝났어요. 끝났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조를 5인데 3이라고 3도 아니고 2로 착각하는 이유가 진립자의 힘까지 가면 여기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기 원인, 여기 결과, 여기 사건 이렇게 셋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났다면 그 사건이 표면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운동과 량이 따라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상부구조에서 다 일어나버리고 그것이 우리 눈에 관측자의 눈에 보일 때까지 가려면 힘, 운동, 량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가 생각보다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왜냐하면 후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뭘 탁 쳤다 하면 연쇄적으로 일단 강물에 돌을 던졌다면 돌이 강물에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소리가 나는 것이고 물방울이 튀는 것이고 여러 가지 2차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진행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2차 효과가 우리 눈에 다시 피드백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구조론이 오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존재가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은 이 항상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그걸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돌면 이것도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변화를 동시에 설명하기 위해서 오가 되었다 그런 얘기고 근데 우리는 단순히 이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변화의 원인이 항상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변화의 원인의 절반은 밖에 있는데 절반 안에 있어요. 말하자면 똑같은 두 사람이 이 코로나 환자와 접촉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무증상이고 어떤 사람은 유증상이라고. 그럼 어떤 사람은 왜 유증상이고 어떤 사람은 왜 무증상이냐.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게 그 사람 내부에 뭔가가 다르다. 그 부분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구조론이 다섯 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라서 제가 길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게시판에 쭉 적어놨어. 이야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인데 내일이나 모레 이 시간 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하나의 변화는 실제로는 두 가지 변화라는 거죠. 어떤 하나가 변한다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는 두 개가 일어난다. 네, 최재천 교수라는 사람이 코로나 상황에도 생태 백신이라고 이 양반은 자기가 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권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정광훈 풀어준 판사들 징계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52분이 됐는데 지금까지 62사람이 시청 중입니다. 참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